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야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부터 이 시편 23편을 당고알의 주제인 고통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한절 한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 결핍의 고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자녀가 내 기대에 부족하고,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하고 은퇴 준비가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건강만 회복된다면, 우리 아이가 잘 된다면, 집만 하나 장만한다면, 근데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당구알에서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 아주 오래되고도 깊은 고통, 부족함의 고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살아가던 중에 정확히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사울에게 쫓길 때다,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절대로 무릉도원 같은 푸른 들판에서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렇게 감상적으로 이 시를 쓴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을 불러 모았을 때조차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고 굴 속에 숨어 지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국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잃었고요. 왕이 된 후에도 가정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잠들던 사람이 다시 길바닥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인생에는 두 세계가 모두 있었습니다. 왕궁과 광야, 풍요와 결핍, 박수와 저주, 승리와 패배, 이런 것을 두루두루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을 지독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았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전사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목자.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 이런 호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것을 뒤쫓아가 양을 구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목자는 멀찍이 서서 양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목자는 양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하고요. 풀이 없으면 풀을 찾아다녀야 하고요. 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싸워야 합니다. 양이 다치기라도 하면 돌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양은 몰라도 목자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편 23편의 비밀이 하나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목자의 입장에서 본 양과 양의 입장에서 본 목자, 이렇게 두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목자의 입장이 아니라 양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에게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보다요, 양에게는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자가 있다면 나머지는 목자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풀을 뜯으러 가야 될까? 물은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몇 시간쯤 풀을 뜯으면, 몇 시간쯤 여행하면 쉬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아예 양은 그런 생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 있어서 안전은 이 양 자신의 능력보다는 누구의 양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주인에게 소속된 양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노래할 때에 이 양의 입장에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오늘은 풀이 가득하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나가보니까 물을 금방 먹을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족의 근거가 소유에서 관계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충족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도 부족함은 있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에는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푸른 풀밭은 잠시 나타나는 지난한 기나긴 그 이동과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을 찾아 다닌 후에 잠시 쉬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구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원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은 위험이 없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다고 해서 골짜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죠. 다윗은 처음에 23편에서 하나님을 그라고 하는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다가 골짜기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목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푸른 들판에서는 하나님을 그, 희라고 표현하다가요, 고난이 있는 이곳에서는 my shepherd, 나의 목자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 위험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목자 곁에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양 측에서 볼 수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족하고 위험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걱정도 없다.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23편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버려진 양이 아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목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현대인은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살까요? 인류는 역사상 엄청난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왜 현대인의 마음은 이토록 피폐해졌을까요? 먹을 것은 천지에 쌓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집집마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웃마을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한 바퀴 돌아갔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인사하고 또 돌아오는데 한 시간 갔다가 한 시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에는 낭만이 있었고요. 이웃 간의 소통이 있었고 참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웃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요. 그런데 그 옛날보다 시간이 더 없습니다. 클라셋에 옷이 쌓여 있죠. 그런데 입을 옷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서 문을 못 닫을 정도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그때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던 시절인데 오늘날 이 말씀이 현대적으로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먹을까? 그 많은 메뉴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그 많은 옷 중에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래서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하던가요? 근데 인간은 오늘날도 여전히 말합니다. 부족해, 부족해.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부족함을 비교할 때 바로 옆집 정도여서 그래요. 조금 더 넓혀봐도 마을 사람 정도였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셀러폰을 켜죠. SNS에 사진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진 집, 행복해 보이는 가정, 성공한 목회자, 잘된 자녀, 가장 멋진 여행,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춰보니까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죠. 남에게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내게 없다는 사실이 고통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내 차가 좋았는데요.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사면 갑자기 내 차가 낡아집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친구의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부족함은 절대적인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증폭된 상대적인 결핍인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부족하면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부족, 음식, 집, 의료, 안전, 교육. 이렇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부족할 때는 정말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족은요, 비교가 만들어내는 결핍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할 때 부족해지는 그런 마음이죠.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영혼의 부족입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 결핍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결핍은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세 번째 영적인 부족, 결핍을 첫 번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외로우니까 쇼핑하고, 허무하니까 더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더 큰 집을 사고, 불안하니까 더 많은 돈을 모읍니다. 영혼의 구멍을 물건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는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오늘 모든 물질적인 노력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요. 또 공부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만족은 체념이 또 아닙니다. 그냥 뭐 가난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이렇게 체념하며 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 말입니다.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나 또 삶의 지혜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타고나는 성격 결코 아닙니다.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풍부에 채보고 비천에도 채보고 배부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를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고난을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 목자가 아닌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했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온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논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요와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양은 목자에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주니까 그래서 좋다.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주지는 않습니다. 양이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양이 보기에는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목자는 막습니다. 양이 보기에는 저쪽 풀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양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비록 내 생각에는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가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그래서 오늘 당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부족함을 하나님이 풍요로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운다는 것입니다. 양이 가진 것이 없어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요, 우리가 목자를 신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가진 것에 눈을 두면요, 그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100만 달러 가지면 충분할까요? 1000만 달러를 가지면 충분할까요? 아니죠. 2000만 달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아직 부족하죠. 그러므로 부족함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목자의 손이 되어줘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면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다른 양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요. 아픈 사람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요.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조이 센터 식구들이 오늘 아프리카 장애인 가족 옆에 앉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목자는요,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오늘 못 먹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날마다 늘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늘 풍족하고 아무 부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오늘도요? 돈이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평생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발견한 것은 부족한 것이 없어지고 부족한 것이 당장 채워지는 비결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함보다 더 큰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셨던, 처음부터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앞에 항상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골짜기를 지나간다. 원수도 만났다. 죽음의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보다 앞서 가신 분이 계셨고 내가 길을 몰라 헤맬 때도 길을 아시는 분이 있었고 내가 쓰러져도 나의 손을 잡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 결국 나는 결코 버려진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바로 23장 1절의 선언입니다. 가장 깊은 뜻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죠. 문제 가운데 자신을 붙드신 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당구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많이 아프십니까? 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게 모든 것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여호와께서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기에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족함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도 외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도망쳐야 하는 광야가 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과 함께 하시느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많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대로 남아있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목자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당구 아래에서는 시편 23편을 한절 한절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푸른 풀밭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했지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떤 고통을 느꼈나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부족함이 아닌 자족의 날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